느헤미야 2번 메시지. 느헤미야의 적극성.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적극성과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 합당한 적극성이 필요함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왕국에 관련된 사역의 세 부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포로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보수하는 것을 기술합니다. 하나님이 땅 위에서 집과 왕국을 가지시기 위해서는 세 부분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첫째, 한 나라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를 놓기 위해 포로들 가운데 얼마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강한 통치와 강한 행정을 필요로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쫓는 문화 안으로 이끌기 위해 가르침과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문화는 애굽의 종류나 가나안의 종류나 바벨론의 종류가 아닌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종류였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문화는 상당한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셋째, 나라를 유기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역의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헌법과 관련됩니다. 조성이라는 단어는 모호합니다. 일반적인 개념에 의하면 이 말은 한 나라의 헌법, 예를 들면 미합 중국의 헌법과 같은 문서를 가리킵니다. 조성에 관한 이러한 이해는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때 조성이라는 단어는 많은 요소들을 지니는 유기적인 어떤 것입니다. 만일 한 나라의 정부가 조직적으로뿐 아니라 유기적으로도 조성된다면 그 정부는 죽어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정부는 살아있고 유기적인 어떤 것일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인도 직분.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됨이 끝날 무렵 전지전능하시고 주권적인 하나님은 숨은 방식으로 움직이시어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그들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해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셨습니다. 또한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져다가 그의 신당에 두었던 하나님의 집 기명들을 꺼냈습니다. 이 기명들은 그때 예루살렘으로 되돌려졌습니다. 포로됨에서의 이러한 귀환은 다윗 왕가의 후손인 스룹바벨의 왕 같은 인도 직분 아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그에 관한 기록을 주의 깊게 연구한다면 우리는 그가 강한 통치자였으며 사람들을 다루는데 매우 능하였음을 볼 것입니다. 에스라의 인도 직분. 뒤에 제사장 집안의 후손인 에스라의 제사장적인 인도 직분 아래 제2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바사에서 고위관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제사장이었으며 모세의 율법에 능한 서기관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그곳 바사에서 아무런 지위도 없었지만 바사왕에게 간청을 함에 있어서 담대하고 강하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왕은 에스라가 요구한 모든 것을 하도록 그의 모든 간청을 허락하였습니다. 이러한 간청을 드림은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지 않고 에스라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문제에서 솔선한 사람인 에스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하나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였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그는 뛰어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왕 앞에서 평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에스라가 왕 앞에서 그러한 입장을 갖지 못하였다면 왕은 그에게 유사와 재판관을 임명하는 권한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인도 직분. 하가랴의 아들인 느헤미야는 왕의 모사도 아니었고 군대 장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는 자인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과 행실은 왕의 존경을 얻을 만한 어떤 것으로 세워졌음이 분명합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한 번도 슬퍼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그에게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적극적이었으므로 이 기회를 잡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왕은 그에게 간청하는 바가 무엇인지 물었으며 느헤미야는 왕에게 그가 조상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를 유다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계속하여 총독들이 그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조서를 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산림 감독 아삽이 그에게 제목을 줄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조서도 요청하였습니다. 왕은 느헤미야가 청한 모든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의 부담에 자신을 자원하여 내주는 느헤미야의 적극성. 우리는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분발시키지 않으셨음을 들었습니다. 오히려 1장 1절부터 2절까지에 의하면 그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과 유다로부터 온 몇몇 다른 사람에게 포로 상태를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과 예루살렘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백성이 큰 환난과 능욕 가운데 있으며 예루살렘 성이 훼파되고 그 문들이 불탔다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울며 슬퍼하였으며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기도 집회를 소집하지 않았으며 소식을 전한 사람들에게 그 상황에 대해 기도하도록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참된 부담으로 스스로 기도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행정과 교육과 헌법, 이 세 가지가 수세기에 걸쳐 주의 회복 안에 있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 일으켜지고 분발되며 어떤 사람들은 지원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위 계층이고 어떤 사람들은 일반인입니다. 그러나 모두 담대하고 성격이 강하며 적극적임에 틀림없습니다.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적극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과 마르틴 루터는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니 형제님도 신사이긴 했지만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닌 그의 부담에 자신을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자 하는 부담을 가졌습니다. 그의 적극성은 매우 많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매우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적극성이 부족합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5천명만 적극적이라면 세상이 뒤집힐 것입니다. 만일 각 대륙에 700명의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하여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느헤미야의 적극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록 그는 일반인이고 왕의 신하였지만 하나님께 그리고 성의 건축에 관한 그의 부담에 자신을 자원하여 드리는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왕에게 그의 간청을 알리는 데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왕이 그의 슬픈 얼굴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왕에게 담대하고도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위한 그의 부담을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이것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천연적인 믿음과 역량은 부활 안으로 이끌려지기 위해 십자가로 인도됨.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구약에 있는 예표들과 신약에 있는 그 예표들의 성취 안에 있는 의미심장한 문제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표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어떤 것을 상징하기 위해 그들의 천연적인 역량과 천연적인 미덕에 따라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신뢰가 느헤미야와 그의 적극성으로서 이는 그의 인간적인 행위 안에 있는 미덕이었습니다. 예표상 천연적인 것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반면 신약에 있는 그 예표들의 성취에서 모든 천연적인 미덕들과 역량들은 십자가로 인도되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십자가에 놓여야 하며 끝나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십자가에 두는 것은 그것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에 따르면 십자가는 단지 어떤 것을 끝내는 것만이 아니라 천연적인 것들이 부활 안으로 인도되도록 제하여짐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천연적인 것들을 죽음과 장사로 이끕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부활이 장사를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장사는 부활의 문턱입니다. 장사된 것은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의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묻힙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장사 후에 부활 안에서 무엇인가가 나올 것입니다. 모세의 예. 모세의 예를 살펴봅시다. 나는 모세가 강한 성격을 가졌고 그의 천연적인 조성이 느헤미야보다 훨씬 적극적이었다고 믿습니다. 40세의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원하였지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를 제한시키셨고 그가 실패하고 실망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40년간 광야에 장사되었습니다. 결국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베드로의 예. 하나님은 우리를 천연적인 조성에 있어서 어떤 미덕과 역량이 있게 만드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은 달란트가 우리 자신의 능력, 즉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의 배움으로부터 조성된 천연적인 능력에 따라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능력은 십자가에서 끝나야 하며 그런 다음 부활 안으로 인도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과 베드로 같은 모든 능력 있고 역량 있는 사도들의 체험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그가 무덤에서 기어나오려 할 때마다 주 예수님은 그를 다시 무덤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님이 팔리시던 그 밤에 베드로는 주님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매우 담대하고 적극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분에게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버릴지라도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담대함입니까? 어떠한 적극성입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는 십자가에 두어지고 장사되었습니다. 부활 안으로 들어감. 만일 우리의 천연적인 역량과 천연적인 능력과 천연적인 미덕이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너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며 커다란 실수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천연적인 역량과 능력과 미덕들이 십자가로 이끌려 죽도록 허락한다면 우리는 부활될 것입니다. 그럴 때 부활 안에서 우리의 역량과 능력과 미덕은 천연적인 생명 안에 있을 때보다 몇 배 더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전히 우리의 것이지만 죽음과 장사를 거쳐 이제 부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역량과 능력과 미덕과 함께 부활 안으로 들어감을 뜻합니다. 우리는 계속 존재하지만 우리의 천연적인 능력과 함께 부활 안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부활의 실제는 그 영이며 그 영은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역량과 능력과 미덕은 죽음과 장사를 거쳐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으로부터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 안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는 우리가 천연적이지만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와 부활이신 하나님 안으로 옮겨질 때 우리는 부활 안으로 들어갑니다. 중요한 원칙. 이것은 예표들과 그 성취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원칙을 적용한다면 십자가의 못 박힘을 통해 점검되지 않은 모든 천연적인 역량과 능력과 미덕들은 우리 가운데 야수와 같을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 안에 들어와 잠시 머물다 간 많은 역량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회복 안에 그들의 천연적인 역량과 능력을 고용할 입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회복을 떠났고 그들 자신을 위한 사역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들은 부활 안으로 인도되기 위해 십자가의 못 박힘과 장사를 기꺼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회복 안에 들어온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이 회복 안에 머물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예를 들면 그분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운 모세와 같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십니다. 만일 모세가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는데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지혜나 교육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신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라면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지혜와 교육을 십자가 위에 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부활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능력의 씨를 땅 속에 뿌리는 것은 결코 손실이 아닙니다. 씨를 뿌릴 때 우리는 일시적으로 그것을 잃지만 결국 부활 안에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활 안에 있는 느헤미야의 삶. 느헤미야는 그의 천연적인 사람 안에서 산 사람이 아니라 부활 안에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적극적이었지만 그의 적극성은 다른 특징들을 수반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포로됨 가운데서 태어났고 왕의 술 관원으로 임명되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거룩한 땅과 성전과 거룩한 성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며 예표상 그리스도와 교회와 왕국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인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접촉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 자신 안에서는 느헤미야의 적극성이 천연적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의 적극성은 부활 안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거룩한 땅과 성전과 거룩한 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하나인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영이 주신 통찰력에 따라 예표의 내재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이것에 대해 분명해야 합니다.